다니엘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인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릭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배 동영상을 올리곤 그러는데 우리 박 장로님께서 매 주일마다 주일 설교라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올려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제가 주중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지난 주일 설교도 벌써 올리셨더라고요.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뉴저지 한인교회라고 우리 교회 이름을 넣으면은 여기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들 수십 개가 거기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잘 찾기가 어려운데 뭐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도 나오고 뉴저지 뭐 한인 장로교회도 나오고 뭐 비슷한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뉴저지가 붙어있는 교회 이름들은 다 거기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찾기가 좀 어려운 형편인데 아주 쉽게 찾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우리 주보 일면에 보시게 되면 우리 웹사이트 주소가 있어요. 영어로 homedelchurch.org라고 여러분들께서 구글에 가셔서 homedelchurch.org를 넣으면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나와서 쉽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이 휴대폰 속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을 스마트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 손에 녹음한 것도 있고 그래서 주중에 한번 제가 한 설교도 들어보곤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설교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 성경은 1.1억도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아주 그냥 이렇게 해냈는데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한두 군데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거 잘못된 점을 이 시간에 수정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수정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건전한 교회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수시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결혼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이 여자와 연합하여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성별이 다른 남녀가 하나가 돼서 평생 연합해서 한 몸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셨지, 남자들끼리 혹은 여자들끼리 한 몸 되는 것은 이건 결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무슨 제가 무슨 성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도 망하고 우리 인류가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건전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뭐 한국뿐이겠습니까? 이걸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힘이 미치지 못한 것들도 있고, 또 지금도 한국에서는 건전한 한국 교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반대하는 거지요. 우리도 그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혹 이 가운데 여러분 그런 법을 찬성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되어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고 하면은 대법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판결이든 그것을 내려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법을 기준으로 한 판결이 아니라 남자들끼리 혹은 여자들끼리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뭐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옳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의논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때,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법을 정했는데 이 법은 앞으로 언제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공포를 합니다. 그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법원에서도 그 법이 시행되는 날짜부터 어디 몇 조 몇 항에 이러한 법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은 이러이러하게 판결한다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이렇게 판결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판례가 법도 생기기 전에 먼저 생기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20여 개의 국가 중에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불과 30여 국가가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한 나라가 90여 개 국가의 나라가 되지요. 대부분의 나라가 이 75%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혼을 허락한 25%밖에 되지 않은 이 30여 개 국가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의해 가지고 동성 결혼을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의 법을 낳는 나라가 현재 그 20개 정도의 나라가 되고 나머지 한 10개 국가는 아직도 이 법을 만들기 전인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재판이 돼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그것이 입법보다도 먼저 앞서게 된 이러한 나라들이 한 10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도 없이 판결하고 나중에 법이 따라오게 되는 이런 것이죠. 동성애도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은 딱 그런 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아직 법이 없는데도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것도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나 별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 봐라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미 나왔는데 법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제라도 늦게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앞으로 한 2년, 3년 안에 법을 만들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그러한 일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를 허락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아 이걸 허락했더니 나라가 망가지는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얼마 전 허락했던 동성애 그 결혼을 다시 입법에 의해서 취소하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유럽에 있는 헝가리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국을 떠나 여기에 이국 생활을 하고 있어도 대한민국이 내 사랑하는 조국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일은 대단히 엄중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하는 이런 그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우리가 깨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부패한 신앙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실 이것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모아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큰 주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주제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짧은 말씀인데 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누구신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는 것도 잘 아실 터인데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나 바벨론에 계셨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남왕국 이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세 번 침략을 했는데 첫 번째 침략을 했을 때 다니엘이 끌려왔거든요. 이 1차 침략이 BC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포로가 됐어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사드락 그리고 메삭 또한 아벤느고인데 이 친구들과 함께 주전 605년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후에 2차, 3차 침공이 이어지고 해서 남왕국 유다가 없어지게 되었고 다니엘은 1차 침략 때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레스가 왕이 되는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통치하기 시작한 원년 원년이라는 말은 첫 번째 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통치 첫 해 그에도 이 다니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연대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고레스가 원년을 맞이한 것은 주전 538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주전 539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약 255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불과 1년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BC 538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사신 기간이 67년 아니면 68년 아주 그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길게 잡으면 한 70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한 15살쯤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쓸만한 인재를 모아서 훈련시키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더 어린 나이였으면 거기에 발탁되지 못했을 테니까 아마 이 다니엘이 한 15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돌아가실 때 나이는 몇 살쯤 보입니까? 한 83세 정도? 좀 많으면 85세쯤 돌아가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돌아간 그 해가 고레스가 통치하기 시작한 원년이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이 다니엘이 끌려와서 살다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이 다니엘이 태어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때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유다 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고 그 앞에 왕이 여호야킴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 다니엘은 아예 바벨론 1차 침략 때 끌려왔으니까 이 다니엘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가 태어났을 때 여호야킴 왕이 있었고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는 어느 왕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가 훈련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40년 넘게 통치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갑자기 그렇게 힘이 강했던 바벨론이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걸출한 왕이었습니다. 이 일반 역사에도 이 왕을 위대한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이 아주 급속하게 쇠약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이 왕 뒤를 이어서 느부갓네살 뒤를 이어서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네 명 혹은 다섯 명의 왕이 있은 이후에 이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네 명 또는 다섯 명이라고 뭐 좀 네 명이면 네 명,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왕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느냐 하면은 실제 왕과 통치하는 왕이 다른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을 다 따지면은 수가 좀 늘어나고 명목상의 왕들은 좀 빼고 그러면은 왕의 수가 좀 줄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 명의 왕이 너댓 명의 왕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이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바사 영왕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첫 왕이 된 사람이 키루스라는 왕이지요.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고레스 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유다 왕국에서부터 끌려와가지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할 때에 그 80년이 좀 넘는 그 인생 중에 이 다니엘은 나라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메디아 그리고 바사 뭐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그냥 연합군이었으니까 한 나라라고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적어도 세 나라 이상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 나라들의 왕들로 말하면 적어도 일곱 명, 여덟 명의 왕들이 바뀌어지는 그 아래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요즘처럼 어떤 선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몇 년 만에 바뀌는 이런 때도 아니고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이 되는 그런 체제 하에서 일곱 명, 여덟 명의 왕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것은 그때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고 얼마나 변화무쌍한 시대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등장하고 그 나라가 또 망하고 다른 나라가 또 등장하는 뭐 이런 건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라가 망할 때는 조용히 망하는 그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침략받아서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의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살해당해가지고 아주 비참한 가운데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삼국지 같은 걸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5만 명, 뭐 많으면 10만 대군. 그 유명한 여러분 조조의 적벽대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군사를 몇십만 명씩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반이나 죽는 거니까 여러분 옛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혹하기 짝이 없는 전쟁. 그러니 전쟁통에 거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6.25를 경험하신 이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시지만은 정말 참혹한 것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겪으면서 왕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는 그 속에서 자기 인생 하나를 지킨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 다니엘은 한마디로 버텨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려에서 원년까지 있었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던 그래서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그가 살았으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건재하였다. 언제까지? 고레스 왕, 그 왕의 원년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다 무너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혼란의 세상에서 다니엘은 딱 서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흔들리고 그래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을 생존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한 해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145년 전 그러니까 1879년 3월 그 옛날 바벨론 지역을 호르무스 산마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깨어진 진흙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갖다가 이렇게 맞춰보았더니 아주 긴 하나의 원통이 나왔어요. 길쭉하게 생긴 그런 원통이 나왔는데 길이는 한 22cm 정도 되고 이 둘레는 한 10cm 되는 원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조그마한 이 꽃병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배가 이렇게 불은 있는 꽃병 같은. 그런데 길쭉하게 속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가 나온 그런 진흙 꽃병 같은 걸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 이 점토판에다가 뭘 새기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새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게 반결됐는데 거기에 무슨 글자가 많이 새겨진 것을 보고 이래서 이 학자들이 이 글자가 새겨진 연도가 언제쯤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측정을 했더니 참 놀랍게도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그 사람 때 만들어진 원통이다. 그래가지고 그 원통을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잘 보존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 새겨진 글자를 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가만히 보게 되니까 끝자락에 무슨 글귀가 한 줄 나오게 되냐면은 이 고레스가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땅도 주고 뭐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사회복지 정책까지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글귀가 있느냐고 하면은 이전에 원주민들을 모아서 원래 그들이 살던 땅 그리로 보냈다 하는 그 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원래 살던 그 땅으로 보냈다. 여러분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너희들이 살던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가서 너희들 살아라. 너희 조상들의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얘기가 이 고레스의 원통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원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그 발굴된 유물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해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이 한 열몇 살 됐을 때 BC 605년에 고향 산천을 다 빼앗기고 부모님과도 생이별을 하고 정말 끌려와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관직에 올라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리오 왕 때에는 총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가 잘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라 잃고 어려서 부모를 떠나서 그 자식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고레스가 하는 그 말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을 이 다니엘로 하여금 듣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이가 다 들어서 노쇠해서 눈 감기 전에 다니엘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 다니엘이 듣고 눈 감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이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천국에 가면은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다니엘 형님 그때 가마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 혼자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래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계셨다고 하는 거지 굉장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 은혜의 이 교훈이 뭐냐고 하면은 그렇게 나라들이 바뀌고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격변을 이 세계 이 혼란한 그 세계 속에 살아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나 그거를 배우는 건데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흔들리는 것에게 나를 붙들어 매면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매는 거예요.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변화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은 다 흔들려요. 왜? 변화되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돈이나 물질,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보다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인생을 메고 살면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병약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 제학 선생님 이제 관절 수술을 그동안에 여러 달 준비를 해서 수술을 하시게 될 텐데 얼마 전에 종종 그래요. 제학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말씀하면 하면서 쫙 뭐 이렇게 모션을 하는데 그 모션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잭 선생님은 젊어서 운동을 꽤 하신 분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은 자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 정도 되고 나니까 60이 지나니까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잘 걷기가 힘들어서 지금 수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잭처럼 어떤 때는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술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럴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하면 많이 회복하시게 될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병약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고 할 것이면 그것 또한 흔들리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딱 붙들어 매고 그러고 살아야 합니다. 꽉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이제 우리 초유의 관심사가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관심사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뭐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붙들어 메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떡하니 이렇게 계시니 나도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이지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법이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이 공포되고 나면 막 두 다리가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이 충격적인 그런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아무 일 없는 그런 사람같이 평소에 하던 대로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다니엘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원수들이 다 끝이 나게 됐지만은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인생의 걸음 마치는 그 시간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만세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옮겨 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배라고 하더라도 저 큰 대양에 나가면은 똑같이 다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산에서 목회하던 교회는 선원들도 많이 있었고 그 산 아래 바닷가에 그 해양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해대 학생들과 이 해대 교수님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그 해대 유홍선 교수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주일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오셔서 잘 먹이는 겁니다. 뭐 해양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군대처럼 학생들을 딱 그냥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두어 놓고 거기서 먹이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 친구들에게는 주일날 교수님 따라 한번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그저 우리말로 해방되는 것 같고 더 잘 먹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해양대 학생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때 원양어선 타시는 분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바다 생활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저 멀리 이게 포틀랜드 같은 곳에 가서 이 고기 잡는 원양어선배 이런 그 배 보셨습니까?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조그만합니다. 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뭐 부두에서 정박에 뒀는데도 조그만 파도가 쳐도 그냥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이 조그만 배를 타고 가서 여기에서 1년씩 18개월씩 혹은 2년씩 이렇게 사나. 정말 놀랄 정도로 그런 배지요. 그래서 선실에 들어가서 이 출항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그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실습하는 그 배를 타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수만 톤, 수십만 톤 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그런 배를 타보면은 아, 운동장이라는 것을 큰 것들을 그저 여러 개 붙여놓은 것 같고 우리 한두 주간 전에 우리 석장로님 크루즈 하고 오셨잖아요. 그 초대형 그 호화 여객선을 다 보시면은 아주 큰 빌딩을 여러 개 붙여놓은 것 같은 아 그건 굉장한 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하기를 아 이런 배는 아주 어느 대양에 가더라도 요동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뭐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지 이거요 저 태평양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배가 길이가 이 400m에서 1cm 모자라는 399.99m가 되는 그런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선박인데 한 번에 2만 4천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갑판이 축구장 4개만큼 크고 높이가 22층 건물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배입니까?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400m 이상 되는 큰 배는 이 세상에 없지만 400m가 여러분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항공모함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 340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큰 배도 이 대양에 갖다 놓으면은 나뭇잎 하나만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거대한 파도가 뭐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다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파도 위에 그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항할 때마다 그 선실에 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흔들리는 배 위에 올라가니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배 탄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흔들려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고레스 왕의 원년이 다 있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맞이해야 될 고레스 왕 원년은 몇 년도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끝자락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몇 줄 일기를 쓰시면서라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영적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입에서 경건한 예배자로, 경건한 기도자로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셨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지고 일어나고 왕들이 죽고 다시 세워지는 이 혼란기 속에 그가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사회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점차 타락해가는 세상을 향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며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일날 우리 수술을 앞둔 잭 선생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을 잘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손길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잘 수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게 하시고 앞으로도 힘차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기뻐 뛰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어찌할 때에 너 평안 얻으리. 어찌하세, 어찌하세, 주 어찌하세. 아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한 이에 온 몸을 담그세. 어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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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네. 어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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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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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어떠한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살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